저희가 가장 어려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왜 구원받았냐? 여러분 1차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까지 이 땅에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화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본성,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없던 그런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이제 창조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옛 본성과 그 다음에 새 본성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새 본성, 새 본성이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띄고 매일같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게 이게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화의 길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길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그런 그 성도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음행한다, 간음을 한다, 성추행을 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자고 예수님 믿는 건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니고 중상모략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례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이 묵은 누룩,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삶에서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순전함, 섞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 섞이지 않은 거, 이 순전함과 진실함, 진리, 올바른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하다 그랬어요. 교만과 위선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과 위선을 제거해야 된다.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꿰뚫어서 여러분 창으로 꿰뚫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탐욕이 나를 꿰뚫어서 내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게 성도들에게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화와 관련해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화 시리즈를 하면서 스프롤 목사님의 두 권의 책을 이제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3장, 3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덟 번째 그 시리즈 설교의 여덟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뭔가, 왜 의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이러니까 야 이게 뭐 엄청난 무엇인가 보다 이렇게 제목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쉽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성화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쉽죠 여러분? 성화는 올바르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로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어떻게 살아요? 올바르게 사는 거다. 올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말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인생은 어느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언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많은 사람들이 이건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나한테 편리함을 주느냐,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나한테 즐거움을 주느냐,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 이게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정 기준은 꼭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정 기준은 뭐냐?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결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올바른 결정이 항상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거나,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유익이 되고 항상 복이 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걸 따라서 가려고 할 때. 그냥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예로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조선일보 이렇게 인터넷 타이틀도 좀 보고 문화일보 타이틀도 좀 타이틀만 봅니다. 거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보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유튜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려주는 이런 세상 소식을 정말 간단간단하게 좀 듣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 근래 저는 공병호 박사의 부정선거 그 파헤치기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절정에 다다랐는데 정말 그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을 표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그리고 공부도 미국 가서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라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책도 많이 짓고 뭐 정말 세상의 지혜나 뭐 인품이나 이런 모든 게 정말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유튜브에 뛰어들어갔고 2020년 4월 15일 그 투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알리고 오랫동안 알리고 지속적으로 알린 그런 일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교육을 지키지 않고 6개월 안에 모든 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1년 2개월 만에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의 민경욱 의원 재검표를 했어요. 수많은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시는 분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가셔서 배춧잎 투표지 치시면은 저런 투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에는 하얗고 밑에 4분의 1은 저렇게 녹색으로, 저거는 인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여러분 인쇄 투표지가 들어가면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투표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또 넘어가시면은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투표 참관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뭉개갖고 일장기처럼 만든 저 표가 1000표 이상이 나왔는데 대법관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저런 거 투표지 받고 가서 투표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쏟아 부었으니까 저런 일이 이제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해서 절단한 거, 본드로 붙인 거, 그다음에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 우리나라 투표지는 이 책을 만들면 종이를 사용하는데 종이의 평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니? 1제곱미터에 이 성경 같으면 33g짜리 박엽지를 쓰고 일반 종이는 100g짜리 이걸 쓰는데 이번에 저 쏟아부은 건 150g짜리라는 거예요. 가서 저울에 재면은 그럼 인쇄한 거냐 아니면 150g짜리 이것만 세면 이게 부정투표인 거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을 왜 세웁니까?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미국의 대법관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Justice라고 그래요. Supreme Justice. 그러니까 존엄 정의. 그게 대법원의 대법관의 호칭이에요. Supreme Justice. Supreme Justice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법관들이 이걸 보면 이건 부정투표니까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언론인, 정치인 모두 침묵해요. 아, 이런 가운데 이 공병호 박사 이분이 거의 매일 지난 뭐 2, 3주 동안 매일 여러 개씩 올려요. 또 공데일리라고 하는 그 신문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 공병호 박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할까?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텐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거, 이거 부정투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매일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로서 존경을 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민경옥 전 의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국투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말씀드렸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세상의 역사 책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만 보시면 그냥 선비형으로 말 그대로 판사하시고 이럴 분인데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분이 이런 그 정치판에 지금 뛰어들까? 그분이 거기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대로 가라가는 나라가 다 망하겠다. 이대로 가라가는 나라가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의로운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작정을 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그런 고통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옳은 길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가서 보시면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유약하게 막 부드럽게 뭐 이런 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불의, 의와 반대가 되는 게 불의잖아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올바른 거, 진실, 팩트, 사실 이거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덕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다.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적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이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좀 어느 면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들 같으면 교사들이 있어요. 교회 같으면 목사가 있어요. 또 나라 같으면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회사에 가면 나보다 높은 상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힘들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확실한 지침. 이게 없게 되면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면서 자,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성화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늘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니까 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러고선 세상 나가서 이런 성화의 전쟁을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성화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제 아내도 살고 있고, 우리 조그만 손자, 손녀들도 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양,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다 그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웃에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똑같아요. glorify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말인데, 영화롭게 되다, 영광을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스프롤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유지가 되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가 되는데, 이 땅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냐, 그치,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꾸 이 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광은 뭐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찬송하고나 하나님께 영광 뭐 박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박수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 자,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냐. 그럼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 영광을 우리가 사전에 가서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영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란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적용을 하면은 이건 뭐하고 상관이냐.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 자,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이 이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 떨기나무가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 여러분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저 장막 위에 불기둥이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이다, 쉐카이나 글로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왜 나타나냐?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가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그게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면은 잘못 생각하면 무언가 위대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게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성성,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이런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속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의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첫째로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왜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옳은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간단하게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좀 이해가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이거 이야기하면서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래도 미국의 뭐 지난 한 7, 80년 동안에 뭐 한 50대 목사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스프롤인데 스프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실의 교회에서 발견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교회가 의,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를 발설하는 거를 그거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자기가 목격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영성,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리티, 경건, 그렇죠? 경건한 뭐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디보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도덕성, 모랄리티,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 이런 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에 대해서는 함구하냐? 의에 대해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복 받는다, 잘 산다, 뭐 영적으로만 해서 뒤집어진다. 그렇죠? 이런 것들만 지금 예 지난 70년 동안 선포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양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이 지적이 얼마나 합당한 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7, 80년을 살며 그래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해서 판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거를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말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영성도 아니고 경건함도 아니고 도덕성도 아니고 의의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도 하고 영적인 능력도 강구하고 영적인 은사 선물도 강구하고 영적인 훈련도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가서 뭐 영적인 뭐 얘기하면 다 저 위에 둥둥 떠돌아다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둥둥 떠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세상, 그렇죠, 저 둥둥 떠돌아다니는 구름 속에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 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올바른 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된다. 스프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매일 성경을 어떤 사람은 10장을 읽어요. 어떤 사람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막 뒤집어져요.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자랑이 심합니다. 11조 한다고 자랑이 심해요. 그런데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의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모든 게 다 허사다. 교회 와서 뭐 열심히 뭐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 나가서 예를 들어 투표할 때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렇죠, 낙태 찬성하는 사람에 가서 투표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에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자가당착 아이러니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그렇죠, 헌금한다고 그러고 이 모든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매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게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의는 우리말은 딱 의 한자지만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길어요.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가서 보니까 right이 붙어 있잖아요. right은 여러분 가서 사전 가서 보시면 right이에요. 예, 저건 옳은 거고 올바른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로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올바른 길, 바른 길, 옳은 길. 이게 right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의롭다, 옳다, 올바르다, 옳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righteou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righteousness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가 238번이 나와요. 성경에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무려 306번이 나와요.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건 unrighteous고 unrighteousness잖아요. 이거 다 찾으면 이것도 몇백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 불이 이런 나오는 게 성경에 한 1000번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1000번 나오면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중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 맨 처음에 언급이 될 때 그 단어의 정의가 그 안에서 정의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다. righteous라는 그런 단어, 의롭다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7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예, 노아가 하는 그런 모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너를 구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righteous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righteousness는 어디에 처음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밖으로 나가서 이런 모든 별들을 보여주고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righteousness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예, 이 아브라함이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righteous, 그 다음에 righteousness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해서 아예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저 성경에 8번이 나옵니다. 8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3장 5절, 21, 22, 10장 3, 고린도후서 5장 21 등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렇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100%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100% 옳은 사람이 되어야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사람의 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덩어리잖아요. 이거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예, 네, 누더기 여러분 그냥 보시면 그냥 걸레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방, 이게 걸레로 다 방 닦고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아무리 빨아봐요,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선행을 살아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예, 덮여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한자 의의. 한자 의의는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양이고 밑에 있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쑥 들어가야 그게 어떻게 돼? 의가 되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여러분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밑바닥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그래 어떻게 된다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이런 모든 기록이 중국의 한자에도 저렇게 스며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양 밑에 내가 있어야 그래야 양이 모든 걸 가려주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 내 의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 극단으로 가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 의의는 없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내 의의는 없어도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런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되고 이런 열매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때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의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삶에서 넘쳐나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화다. 올바르게 사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장 2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5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의는 이 사람들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다시 말씀드려 이걸 하니까 하늘의 왕국인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냐?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상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 성화의 그런 삶을 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상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거 이상은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악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에 따른 그 의에 의거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말해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 재물 이런 거 추구할 때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겠습니다 하고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다만 뭐가 잘못됐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부의 변화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가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내부에는 변화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인생의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선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야단한 거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에서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박하와 근체와 회양, 이것도 10분의 요만한 채소가 있는데 요 채소도 10분의 1을 딱 잘라갖고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신정국가 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국가 체제가 강제적으로 요구한 조세 개념의 그 11조를 믿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고 안 하면 도둑질 한다 그러고 이런 거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이, 그 가정이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야만 성도들의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우리가 믿고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비판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스프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비판하는 성도가 많은데 미국의 통계를 보여주겠다. 에서 스프롤이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주의 교회들, 리버럴한 자유주의 교회 말고 뭐 무슨 침례교회라고 하여튼 복음주의 교회 안에 11조 하는 성도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 통계적으로 예, 11조 하는 그런 그 가정 여기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있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11조는 못하지만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행하느라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일이 바리새인들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1조를 내가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열정, 그 열정은 우리가 넘어서야 그래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 앞에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엄청나게 탐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있던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말씀을 말 그대로 두루마리 없이도 척척척척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을 알려고 복음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려서부터 랍비 학교에 보내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렇죠, 성경을 술술술술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십니까? 아유, 나는 뭐 여잔데 뭐 그 성경 연구해서 뭐 했으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세요? 성경의 연대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세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은데 얼마나 공부하세요? 성경의 이 구절이 참 어떤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안에 수많은 난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석을 봤습니다. 수많은 주석을 봤어요. 왜?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말로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어느 누구 이상은 돼야 돼? 바리새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상은 돼야 된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본인도 그렇게 부르고, 나는 바이블 빌리버야, 성경신자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연구합니까?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하면 루시퍼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있게 될 것 같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이 땅에 이르는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돼?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될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바리새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상은 돼야 된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여기 보니까 기도와 금식을 누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이 비참한 상태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바빌론 유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리새인들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과 같이 이렇게 꼭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일도 누구 이상으로 해야 돼요? 바리새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내적인 거가 외적인 거 두 가지를 다 잘 해야지. 나는 내적인 거에 변화만 있으면 되지 외적인 거는 신경 안 써, 그건 바리새인들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어요. 이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왔어요. 이 씨가 들어와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 씨가 물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올바른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되냐? 올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올바로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라면 올바른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이런 모든 일 다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 가치관은 좌익 가치관이에요. 레프트에 속한 거예요. 이 레프트에 속한 걸 버리고 라이트에 속한 거,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6장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요것만 딱 되면 안 되니까 앞뒤 배경. 앞뒤 배경은 뭐냐?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교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구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먹을 거 이런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교도들처럼 교회 오면서 그냥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거에서 주여! 500만 원 냈으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헌금했으니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등등 이런 식의 그 바알에게 구하는 그와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건 놓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직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오직은 다만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만이 아니라 원래는 오히려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이교도들은 그런 걸 놓고 그렇죠 비나이다 뭐 해서 도와주시면 이걸 하는데 너희는 반대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첫째로 구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첫째로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째로, 이런 첫째로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간에 가장 먼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되니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프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이 아니면 자매님이 의사가 되는 게, 변호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거룩히 구별이 돼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또 나오는 게 음행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로운 행위,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가해서,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잖아요. 내가 넣을 수도 있잖아. 내가 500만 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500만 원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넣으나 다른 사람이 넣으나 내 계좌에는 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계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넣어주신 거예요. 밀어넣어주셨어요. 그 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통장에. 그거를 성경은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는 그런 행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거룩함으로 발걸음을 떼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런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사를 올바로 판단하는 그 일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 날마다 더 올바르게 의롭게 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국가의 삶에서 조금 더 의롭게, 올바르게, 꼴곧게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화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옳은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왼쪽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right을 대적으로 하면 left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right을 대적하면 left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른쪽, 옳은 거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left에 속한 거 갖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left에 속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예수님 반대하는 거 등등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가치, 일 안 해도 먹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과거에는 그런 좌익에 속하고 좌익, 좌파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올바른 거, 옳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righteous,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추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희생을 감수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걸 추구해야 세상에서도 올바른 것들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의 오른쪽을 가치를 추구해야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고 교회도 좋은 가정 교회가 되고 국가도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알고 발걸음을 떼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로 모든 일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거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쪽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에 그 모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